에딘버러 한인교회 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도 많이 사모해 주십시오. 제가 한 300여 명 많은 숫자를 모시고 가는데 아마 지금 한 20명 정도 자리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혹시 다 찼나 싶은 분들 한번 해 주시면 또 될 수 있으니까 맞나요? 김성근 집사님? 20명 정도 자리 있나요? 네, 있다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면 또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고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타 종교는 굿 어드바이스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굿 뉴스를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드바이스라는 것은 그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일지라도 그걸 들은 사람이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어드바이스라는 건 너로 하여금 지켜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굿 뉴스라는 것은 그 말대로 뉴스입니다. 뭔가 내 밖에서 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란 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지켜야 될 계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기록된 책이 중요합니다. 레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보셔서 하나님의 손수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희생시키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에 돌아가신 예수라는 인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타 종교는 지켜야 될 우리 의지를 강조한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신 예수라는 인격, 살아있는 인격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 원하는 멤버, 타 종교에서 기대하는 제자는 잘 배우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각오하는 자신 있어 하는 그 제자를 찾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내 스스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중독적이고 나의 연약함을 계속 직면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여기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인 같고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 5장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 잡는 그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누가복음은 좀 자세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정말 힘 빠져 있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아침에 찾아오셔가지고 군중들에게 말씀을 쭉 자기 배 위에서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물고기도 머리 나쁘지만 흔히 보이는 물속에 그물이 보이는데 일부러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주로 밤에 고기를 남는 법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상한 요구를 하셨죠. 베드로는 그전에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좀 불편하고 아니다 싶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내렸죠. 여러분 아시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가 어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낚기 처음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베드로는 자기 속으로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이분을 믿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베드로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셔서 제자를 콜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스로 죄인이다,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자각하는 그 사람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딱 맞는 제자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됐습니까? 모세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로마의 앞잡이라 욕을 듣고 로마의 정부에 돈을 바치면서 백성에게 세금 바치는 일 앞장섰던 그 세리들과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각가지 전통 규정에 지키지 않는, 그래서 저들은 죄인이라고 손각됐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랐던 많은 이야기를 보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제자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할 때는 뭐 병원, 의사, 무슨 병, 뭐 건강 음식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아프기 시작하면, 제가 허리 한번 아프니까 허리의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돌리면서 보니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에게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말씀대로 잘 살고 지킬 수 있고 내 의지와 결심하면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다 하는 자들을 불러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께 몰려들었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 따뜻하게 맞이하셨어요. 기뻐했다는 거죠. 그들이 오는 것을, 그들이 죄인이었음에 불구하고 많은 허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의지가 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수께 몰려들 때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뻐하셨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이에 식사를 한 것은 그냥 한번 밥 먹자가 아니죠. 그들이 친구가 된다, 그들의 부류의 사람이 된다, 그런 네트워킹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 행편없는 자들의 기꺼이 친구라고 칭해지고 그렇게 대해도 괜찮을 만큼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신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투덜거리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는 거기 모인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들으라고 오늘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저희가 그중 한 가지를 비유를 읽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마리 정도는 괜찮은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양을 찾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이었어요. 찾을 때까지 드디어 찾았더니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까운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기뻐하자고 잃었던 양을 찾았다면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한 여인이 아주 귀한 자기 숨겨놓았던 그 어떤 돈을 잃어버린 찾았던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집 나갔다가 생고생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당자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유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앞 뒤에 나온 두 가지 비유와 다르게 첫 번째 비유의 좀 특이한 점은 한 마리 양과 99마리 양을 비교를 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이렇게 두 개를, 상대적으로 행편없고 소수인 그 한 양,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것이 오늘 비유의 좀 특이하고 특징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었다고 해서 그들을 내팽개쳤다,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동의 형식을 보면 동료 100마리 정도면 여러 명이 붙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트하는 사람에게 맡겼을 것이고, 아니면 같이 또 목동하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다른 목자들에게도 일단 맡긴 것이에요. 다만 그들에게 신경을 쓸 그 신경을 잃어버린 양에게 더 많은 노력을 관심을 가졌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7절을 보면 그 99마리 양을 하늘에 있는 어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은 안전한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갈 사람도 아니고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대비해서 이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알듯이 세리와 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양들에 해당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인이라는 점에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 같고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죄인과 여전히 자신은 어렵다고 착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 말씀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평소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치는 기적을 베푸셔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급한 병 아니면 고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급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직접 이 눈을 뜬 이 장애인이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들여오지 못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 수 있냐,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출교시켜요. 출교시킨다는 것은 끈끈한 공동체로 연결된 유대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각오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인데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심판이냐면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눈이 멀다고 말하는, 즉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먼 사람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 고백하면 이 소경같이 뜨게 하는 죄를 깨끗이 하지만 스스로 볼 수 있다, 스스로 결심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하는 은혜를 못 입어서 결국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죄 짓는 것은 합리화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죄를 지었다 고백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존재 자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그 정도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갖는 가장 흔한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잘못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받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하여금 그것 때문에 뭐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화가 나고 막 위축도 되고 스스로 다운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못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데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를 대고 변명거리를 찾고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면서 자꾸 핑계거리를 변명거리를 찾아가면서 스스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나는 본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실제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 둘 사이에 겪는 엄청난 괴로움 그 괴리감수를 겪는 괴로움을 죄책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래 주님 저는 그만큼 못나고 부족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 아들이 오셨겠어요.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막상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은 있으니까 거기서 겪는 엄청난 괴로움이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은 아직도 자신은 스스로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책감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꾸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어.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막상 했기 때문에 결과와 자기 존재 사이에 있는 그 괴리감 속에서 그 갭 속에서 갖는 감정이 죄책감인 것이에요. 여전히 자기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식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해 하지만 사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회개에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너무 한심스럽다는 거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푸념하듯이 쏟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회개한다라고 할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보통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키는 도덕적으로 갱신하는 새로운 결심과 행동을 바꾸는 이것을 보통 우리 회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도덕적인 갱신하는 것, 새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교 신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정욕까지도 파헤쳐가지고 내 안에 있는 숨은 정욕까지도 제약이라 생각하면서 그걸 끊어보겠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몇십 년을 돋다가면서 그 죄 끊어보겠다고 자기 한번 바꿔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면 잘못된 걸 돌이키는 게 노력하면 그게 다 회개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모든 무슬림 불교 신자 할 것 없이 도덕주의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드러난 그 부족, 연약, 실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인정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를 손을 봐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망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했을 수 있는데 내가 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구하는 그 태도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에서 나을 병이 아니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라는 인격을 찾는 긍휼을 구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병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전적인 그분의 존재와 긍휼을 구하는 이 태도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충성된 신하를 부인을 잠자리에 끌어들여서 임신시키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신하까지 쳐 죽이고 나중에는 그 신하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 몹쓸 짓을 다윗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은 회개를 해요. 철저하게. 그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인데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 자기는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이 죄를 짓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아하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했어요.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해요. 새롭게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큰 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면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하나님 기뻐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행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때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오늘 이 모든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예수께 몰려들듯이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 인격을 찾기 시작하면 주님이 기쁨으로 영접하듯이 예수를 가까이 나아가는 그분을 찾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버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돌이키라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내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연약한 나 자신을 알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자체가 그런 불교에도 하고 이슬람교도 하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책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을 때 기도 안 합니다. 다운됐어. 예배생활도 잘 안 하고 손을 놔버립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기 자신 힘들 괴로우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회복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죄를 지었지만 간절히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찾으면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태도가 그게 회개지 다운돼가지고 자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사는 것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거부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회개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준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집 나갔다 돌아오는 그 아들의 비유에서 잘 나오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갔어. 그 재산 가지고 술집에서 그냥 다 써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엄날하게 살지 말아야지. 여기서 내가 다시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계획 세우고 내가 커리어 쌓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란 말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인격을 찾는 일이고 예수를 찾는 것이지 그냥 내 하나 죄 안 지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죠. 몸부림쳐봐야 될 일도 아니고 한두 번으로 해봅니까? 우리 인격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서두에 말한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찾는 종교지 좋은 어드바이스 가지고 혼자 도딱듯이 노력하고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죠. 이방인인데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교인이 돼요. 예루살렘 교인이 되죠. 그 사연은 그래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에 불구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되게 경외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오늘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시면서 그런 너에게 구원할 좋은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요 근처에 저기 요파라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 오면 그가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아주 경건한 세 명의 종을 보냈죠. 마침 그 시간에 그렇게 할 시간에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이 더러운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은 제가 왜 먹습니까?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먹어도 돼. 그것을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것이었죠. 그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죠. 아, 그래서 이방인들을 맞이하라고 하는가 보다. 원래는 안 갔을 텐데. 그래서 고넬료 집에 이제 갔죠. 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들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10일 동안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도 이렇게 피지컬하게도 경험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 이방인들 다 모인 거기에서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있는 그때 그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갔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 일행들이 놀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자기 백성이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시간 너무 기뻐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니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어울린단 말이야 하면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를 쫙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 말을 쭉 듣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을 못했어요. 잠잠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을 사도행전 11장 18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방인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뭐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고넬료에게 회개를 하나님 주셨다는데 고넬료의 회개는 죄를 짓고 죄를 버리겠다고 애쓰고 주님 내 죄 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한 그것은 고넬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회개의 내용이에요. 고넬료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회개가 뭐냐는 거죠. 고넬료에게서 이 회개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 유대인도 아닌 고넬료를 하나님께 자기 백성으로 맞아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심, 이게 회개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럼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 따라해볼까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도덕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의지를 다시 다진다고 될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매들고 이렇게 보조 쓰고 안 하면 때리고 이렇게 했어야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그렇게 해주실 예수를 찾는 것이에요. 그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성경으로 가. 성경학교 가서 배워서 그대로 지켜.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든지 연약의 문제든지 인생 너무 힘들다든지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다시 열심히 해! 다시 재결심을 해. 다짐을 다시 하란 말이야. 자기 개발서처럼 네가 열심히 뭔가 습관을 들고 하면 되는 거야. 재연신해야 돼. 내가 재연신을 다시. 다시 성경 일독 시작. 새벽기도 다시 시작. 큐티 시작. 뭔가 내가 뭔가를 내가 내 힘을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나의 의지를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오라. 예수께 가는 통로로서 말씀 읽기,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애절한 마음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란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고 가만히 찾고 하는 것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씌우는 그 기구 아닙니까? 예수님과 나와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 되고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겸손하고 이해심이 깊은 나니까 가르쳐 주겠다. 내게 배워라. 배움은 따라오는 거예요. 인격을 지나서 예수라는 인격을 지나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배워야 되죠. 방향이 변화돼야 되죠. 당연히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렇게 형편없나 여겨질 때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나 인격이 이렇게 못나나 싶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가 많나 여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지를 다지는 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서성이 필요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구원자 크라이스트가 필요해요 라고 그 인격이신 예수께 몰입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걸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 나오는, 당신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런던이라는 이 곳은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여기 살아가는 런던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회개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연약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너무 많은 외로움과 진짜 내가 이렇게 형편없나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 마주할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때 죄책감 시달리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자꾸 핑계 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지? 하면서 자기를 비관하거나 자기를 갉아먹는 태도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본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발견할 뿐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 있을 것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일들, 그걸 주님을 만나는, 진짜 주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됐을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립하고 설 수 있는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 평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삶을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특별히 나의 연약과 부족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아, 왜 그랬지? 나는 왜 이럴까? 하고 한숨 쉬면서 다운되어 있지 말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아무리 실패했다 치더라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기뻐한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이 땅에서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장식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나의 애티튜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특별히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수많은 어떤 태도와 행동과 결과물이 있을 때마다 그때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 완전히 여러분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 앞에 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계속 반복 짓는 여러분을 여러분 의지를 해도 안 되는 그 여러분을 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예수의 제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께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더 이상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까지 되어 가겠죠. 예수께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만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예수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